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를 개관할 텐데요. 이 저자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베드로입니다. 아, 베드로는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이제 넘버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세워졌을 때 아주 위대한 리더로서 사역을 하다가 말년에는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게바라고 하셨죠. 게바는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아람어인데 헬라말로 하면 페트로스가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음역을 따서 베드로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었던 그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 뭐 1장 1절에 보면 이제 여러 그 지역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지역에 그 성도들에게, 그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격려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고난이 주는 가치가 있으니까, 이 가치를 잘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치에 걸맞는 그런 축복의 성도로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참 위대한 선언을 하여주는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참 힘들죠.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오히려 더 찾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소중함, 이것을 베드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생각할 때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고난.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선용할 것인가. 고난을 통해서 과연 오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눈이 활짝 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서 구성을 좀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말이에요. 본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들의 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죠.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이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인정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크게 본론이 세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 하나님의 새가족으로서 정체성을 말합니다. 근데 새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약 백성들과는 구별되지만 그러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제 뜻을 갖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본론을 설명할 때 잠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고난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중한 기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건 나가서 전도해서 증거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생명을 발견하고 삶으로써 그 생명의 전도가 일어나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4장 12절부터 5장 9절까지 본론의 마지막 부분은 고난은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한다. 소망에 관한 것을 또 말씀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맺습니다. 베드로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꼽으라고 하면 고난, 시련으로도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소망, 하나님의 뜻.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난, 그리고 사랑, 소망, 하나님의 뜻.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도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눈을 뜨시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서의 전체 맥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주목할 단어 이렇게 쭉 열거해 놓고 보니까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성도인들도 이제 기억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난 중에도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신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고난은 성도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갈 때에 만나는 힘든 것이에요. 그죠?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 아니다 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확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1세기의 성도님들과는 그 받는 고난의 성격과 그 강도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격, 뭐 모든 것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뭐냐면 모든 고난을 통해서는 소망의 동일한 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짓밟으려고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는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생명,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 그리고 그들이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삶이 중요하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마치 고난 받기 전에는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알게 해줍니다.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을 받고 나면은, 이겨내면은 마음과 안목이 넓어집니다. 이것도 잘 이겨낼 때, 고난에 치이고, 그리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리고 뭐,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만 있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이것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간에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고 마음과 안목이 넓어지게 해주는 것, 이것은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더욱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명을 창조하셨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을 거듭나게 하셨나요?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셨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공급받는 것을 생명의 유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유업도 또한 생명과 나의 삶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딱 하는 고난을 생각할 때는 아, 이건 생명을 찾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으셔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좀 개념을 가지시고 본론의 이제 세 주제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 있었던 그 교우들의 새 가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랑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들과 자기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를 궁금해했을 거예요. 혈통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딱 첫마디로 무엇으로 불러주냐 하면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 된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이 말씀은 그냥 뭐 우리 삶 자체가 나그네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 대한 구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보시면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로서 살았지만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표현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조금 좀 다른 차원의 성격을 갖죠.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딱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세계 속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과는 연결성이 있지만 차원은 다른 그런 우리의 생명의 말하자면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 10절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제가 9절만 좀 읽어드리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소명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세상에 또 몸을 담고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권면을 받는데 그 권면 받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욕망대로 살지 마라.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라.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하지 마라. 욕망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행위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 아무도 안 보고 있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괜찮은 것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에 비추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영혼을 정결하게 하라. 영혼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은 영혼이 뭡니까? 뭐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영혼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딱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컨트롤 타워예요. 영혼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은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기억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귀를 기울여라. 늘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머뭇거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말씀하죠. 꾸밈없이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성도의 특징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 권면받고 격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신약 저자들과 같이 베드로도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들이 박해한다고 해서 폭력적 대항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히려 로마 통치에 복종하라라고 말해주죠. 자, 한 가정 안에서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으면 그러면 저항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이 서신서에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3장 8절에서부터 이제 4장 11절까지 길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해주죠. 그리스도가 박해와 살해를 당하셨지만 그분과 연합하여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높은 생명의 위상을 가지고 계신 그 모습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살려주는 생명의 위상이 더 존귀한가? 아니면 지금 고난 중에 우리가 비록 그것을 직접 찾고 누릴 수는 없지만 끝내 받게 될 그 의롭다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존재로서의 생명의 위상이 더 존귀한가? 어느 생명의 위상이 더 존귀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후자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전자가 맞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후자가 맞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훗날에 고난을 이기고 난 후에 우리가 고난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생명의 위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와 동시에 고난 속에서도,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소중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이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절수는 다 인용을 너무 많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다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두 번 정도 베드로 전서를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들으신 말씀이 좀 더 많이 생각이 되고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다시 재현해서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도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즉 삶으로 전도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굉장히 고귀한 그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 세 번째에서는 고난 속에서 갖는 미래의 소망.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속 미래의 소망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할 때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거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4장 13절 14절에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을 다 받아들이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 고난을 받는 일은 피해라. 그죠? 뭐 아무 일이든지 막혀놓고 고난이 오면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다 그렇게 뭐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과 또 리더들에게 아주 깊이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왜 겸손을 그토록 당부하느냐 하면 너희들 낮춰라. 그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길로서 겸손하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겸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아유, 지가 뭔데 나를 겸손하게 해요?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드신다면 굉장히 삐뚤어진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만 아니 뭐 그냥 의뢰하는 말이니까 하겠지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넘치도록 부음을 받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또 이어서 이야기해요. 5장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신자의 삶에 있어서 큰 경계의 대상입니다. 근데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잘 모릅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 저는 정말 심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걱정도 맡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높이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본론에 이제 세 주제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 고난과 연결된 말이죠. 그죠? 고난 속에서도 겸손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단락으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조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를 쓴 당시 그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당하는 고난이 조건부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왕으로 따른다라는 이유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죠. 그러니까 역으로 로마 황제가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이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은 뭐 그냥 받을만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받았나 보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고난의 강도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뭐 죽는 것은 다 반사고 잔인하게 죽는 것, 뭐 완전히 그것은 우리에게 공포의 어떤 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와 성도들은 이 무서운 박해를 받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 결단을 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의 유업이 로마 황제가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생명답고 훨씬 더 위상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잡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으로 박해를 받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은 굉장히 쉬운데요.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하고 딱 물어보면 우리가 답할 것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뭐 발견을 해야 그 생명이 더 소중하다, 존귀하다를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그 갈림길이 여기에서 딱 지금 만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대가를 자기들이 바르게 지불하면 바르게 지불하면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얻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고난은 삶과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이 통념이 당연시 되는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난은 삶과 생명의 가치를 높여준다라는 것을 역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도님들 고난 당하세요? 고난 혹시 안 당하시는 분 손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럼 고난 당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그럼 뭐예요? 당하시지도 않고 안 당하시지도 않고. 고난이 다 있죠. 다 압니다. 우리가 고난을 특히 많이 당하는 것은 관계의 깨짐으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죠. 우리가 이 시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는 고난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라든지 실수라든지 아니면 타인의 잘못으로라든지 뭐 쌍방의 뭐 과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참 많죠. 또 이런 팬데믹 같은 경우는 뭐 누구의 사실 잘못이라고 또 규정하기도 그렇고 그걸 규정한들 책임을 물은들 뭐 이 사태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참 우리가 받아야 할 이런 고난이 이모저모로 많습니다. 근데 무엇이 고난인가? 이것을 정의를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고난은 그냥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 정의 그대로 풀어버리시면 돼요. 뭐냐면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막 또 뭐 이렇게 타이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럴 수 없는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는 고난의 수준과 기준과 정도가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막 힘들어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게 고난이 전혀 아닐 수 있어요. 고난은 정말로 다양하고 각자의 주관적인 그런 그 성격을 갖습니다. 기준도 주관적이고 강도도 주관적이고 무엇이든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자 하는 마음, 그를 위해서 손을 뻗쳐 주고자 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는 중에 이 고난의 대가를 정말 바르게 지불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고난을 받습니다. 내 고난의 대가를 바르게 지불해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맞이하는 나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고난 속에서 화가 나죠. 근데 끝까지 화를 내요. 갈등과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상대를 탓하고 비방해요. 자기를 방어하려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먼저 주저앉을까요? 자기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중심성,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지쳐 떨어지는 것은 누구? 나예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1순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침울하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그리고 참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생명이 꺼지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방어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나 받습니다. 특히 고난을 받을 때 사탄은 우리 뒤에 도사리고 있다가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이 내면의 괴로움을 부추겨서 더욱더 자기 중심을 강하게 하고 투철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막 심어놓습니다. 무장해야 돼. 투철해야 돼. 너는 너를 지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좀 밟아야 돼.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뭐 아내라도 자식이라도 너를 지켜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너를 지키면 나중에 다 가족들 위해서 갚아줄 날이 올 거야.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갚아줄 날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사탄은 딜을 아주 사악한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세기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았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내어놓고 뜨겁게 사랑하자라는 베드로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자기를 내어놓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고 사탄의 부추기는 유혹을 이겨버렸어요. 나는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내 방어만 하면서 나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렇게 딱 결단을 내리고 그 유혹을 이겼어요. 그리고 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생명다운지 생명의 가치를 찾는 그 고난의 과정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괴로운 것이긴 한데 고난의 과정에서 자기가 선택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속에서 나의 삶의 가치를 찾겠다. 우리들의 생명의 가치를 찾겠다. 예수님의 생명이 왜 생명다운 것인지를 나는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기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제 군사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전우가 내 옆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전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넌 이미 틀렸으니까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전우를 들러매고 그리고 엎고 돌아오죠. 왜 그런 일이 전쟁터에서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의리 때문에? 이미 떠났다 할지라도,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내 친구의 생명은 존귀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총 한 발을 더 쏘기 전에 그를 엎고 그를 안전한 곳에다가 모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처럼 역설적으로 그 죽이고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생명의 가치가 더 드러나는 그런 현장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명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받는 모든 크고 작은 고난, 그리고 때로는 오래가기도 하고 때로는 짧게 끝나기도 하고 우리는 다 고난이 빨리 거두어져 가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나의 삶이 지금 이것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면 그러면 거기서 나는 무엇을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에 감추어진 보물과도 같은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지 또 함께 고난을 받는 상대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일이 왜 천하보다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교육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른 태도의 방향을 잡게 해주는 나침판 역할을 고난이 해줍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이기면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된다. 이것이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말씀의 선포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깊고 소중한 참 가치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의 반전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지금 고난 속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크고 작게 물밀듯이 쳐들어오며 또 어떤 것은 짧게 어떤 것은 크게 길게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현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의 역사에 반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깊은 고난의 의미를 잘 찾고 발견하고 또 그 속에 나오는 생명의 소중함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